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 말씀드렸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밖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의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 일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다. 요한의 몇몇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깨끗이 씻는 의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귀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앞서 보내신 사람일 따름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드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이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44장.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모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상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의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랑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The Art of Loving,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루기를 배려와 관심, 책임, 존경, 이해, 그리고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에 선언하는 요한사도의 사랑의 개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찾아내는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랑의 소개야말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에 있는 우리는 삶이 아닌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 상반절 그리고 11절 하반절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격이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미움으로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세상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미움이요, 저기도 미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원통함으로 이를 갈고 있는 죄인된 나를 발견하시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미움의 그늘을 걷어주셨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사랑의 힘과 사랑의 귀중성을 압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확신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금광의 금맥을 발견한 것보다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같이 보이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부식되고 마는 놋그릇처럼 그 빛은 휘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이요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묘약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감격,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의 사건이요. 이것에 젖은 사람은 원수를 잃어버리고 모든 가련한 인류를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점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10절을 말씀 중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약점과 결점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투성이의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사랑의 위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만신창이가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만 기대합니다. 고통이나 괴로움, 시험 등등의 달갑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함에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교회의 좋은 일들을 우리는 자긍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의 굳은 일들도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성화되어야 할 연약한 우리 모두가 모여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의 신부된 교회의 흉함과 허물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의 소리는 교회나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는 아름답고 추한 모든 것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이죠. 세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입에 바르기 쉬운 말도 사랑이요. 가장 사악하게 이용당하는 말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곳에서 어쩌면 가장 냉혹한 미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하셨는데 과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인 사랑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가장 정확한 증거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것을 주장하면 그 외형적인 모습도 말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까닭에 사랑하는가? 또는 진리를 바탕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사람의 사랑의 몸짓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을 바탕한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또는 죄악된 것을 사랑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이것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할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말씀하는데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 자신 속에 거하시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처럼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가? 상당히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후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는 감격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체험적인 삶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결점과 약점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입으로 골백번 사랑한다고 선언해도 행위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그런 모습이라면 참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 사랑은 입술이 아닌 삶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보다는 남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아닌 모두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섬기고 거듭난 새 사람은 나 아닌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 같은 사랑.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 후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는데 전자의 사람을 가인으로부터 아간, 여리고에서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적은 아이성에서 패배케 한 아간이라는 사람, 자기 욕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모세로 출발하여 요셉, 다윗과 요나단, 스데반과 바울 등등에서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초라한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입술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희생을 증거함으로 불신자들조차도 여러분 각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네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못뱀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포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의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선생들과 함께 모세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보나움에서 전도 사업에 털을 닦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